그동안에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에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만나셔서 그 두렵고 떨린 제자들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으라 하는 확신을 주시는 그 말씀을 오늘 선택을 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정말 흡족한 마음이 되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9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신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우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열두 제자 중에 하나인 디드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에 못 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우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르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도마처럼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보지 않고 도마가 보고 나서야 주님을 믿었다고 했는데 우리도 보지 않고 지금 현재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도마 또는 제자들보다도 더 복된 삶을 현재 살고 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좋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이 자체도 복된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는 그 자체가 얼마나 복된 삶인지 알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평강이 있으라 하시는 주님 말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제자들은 두려워 떨고 지금 방에 문을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가운데 나타나셨다 하는 것입니다. 첫째,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니 우리가 문을 걸어 잠궜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들어오셨을까? 대단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어떨 수 있어?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아, 귀신이 나타났나? 베드로한테 베드로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했다고 사도행전에 하더니 막 그처럼 정말 제자들은 두려워서 정말 더 떨었을 것입니다. 귀신이 나타난 걸로 생각했을 거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은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에서 베드로 고기를 잡으셨습니다. 야, 그 고기를 가져오라 하고 그 고기를 함께 잡수셨다 그랬습니다. 현재 제자들에게 나타난 예수님, 귀신 아니고서는 문을 잠궈 있는데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인가 했더니 누가복음 24장에 보니까 함께 고기를 먹었단 말입니다. 이건 육신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는 고기를 먹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제사를 지내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뭐 저 뭐 가져가는 거 있습니까? 근데 가져가는 사람이 있어요. 저녁에 이렇게 두드리고 뭐 외고 하는 사람이 싹 쓸어갑니다. 저희 집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저희 어머님이 굉장히 신앙심이 굉장히 깊습니다. 뭐 이런 신앙보다 그냥 보통적인 신앙심. 새벽 3시면은 밖에 나가서 물동에 물을 결어놓고 저 하늘 향해서 저희 자녀들 잘 뜨게 해달라고 그럽니다. 그 씨앗이 제가 예수 믿는 것이 그 씨앗이죠. 하나님의 씨앗을,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되었으니까요. 그뿐만 아니라 1년이면은 점쟁이를 불러다가 밤새도록 구슬합니다. 별걸 다 내놓습니다. 다 내놓는데 귀신이 있으면 그걸 다 가져갔을 텐데 아침이 되면은 그걸 다 그 두드리고 외쳤던 그 점쟁이가 다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 그랬어요. 어머니 저걸 왜 다 주느냐고. 그건 저 사람 거래요. 저 사람이 밤새도록 그걸 위해서 우리 가족을 빌어줬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걸 들었습니다. 그럼 오늘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귀신이 아니고서는 문이 잠겼는데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귀신 같으면은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고 이를 제자들과 함께 먹을 수 없는데 또 먹었단 말입니다. 이건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후에 인간의 몸체는 어떻게 되느냐?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때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러한 모든 육체가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이제 모두가 잘 믿고 이제 순종하고 나아가면 그렇게 똑같이 된다고 하는 것을 믿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정말 엎드려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는 그러한 마음이 됩니다. 그러면 평강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과연 평강이 무엇일까요? 우리 평강은 그리스도의 은혜 관계 속에 주어지는 은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을 때 받는 은총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알지 못하고서는 평강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은혜를 알지 못하는, 다른 말로 하면 세상에서도 내가 어떤 걸 많이 받았다 하는 걸, 그건 바로 은혜거든요. 저 사람이 나에게 정말 제가 그 생일이라고 많은 분들이 저에게 귀한 거를 주시더라고요. 참 감사하고요. 정말 감사를 드렸습니다. 왜요? 귀중한 거니까 감사를 드렸어요. 마찬가지요. 은혜는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주신단 말이에요. 채워주시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을 때는 먹을 것을, 건강이 필요할 때는 건강을, 또한 모든 것을 간구한 데마다 들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때 우리는 그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은혜란 말입니다. 내가 죽였는데 내가 죽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단 말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니까는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셨답니다. 옛날 같으면, 구약 같으면요, 내가 죄를 졌어요. 그러면 우리 집에 뭐가 있나 봐야 됩니다. 소가 있습니까? 양이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닭이 있습니까? 그런 것들이 없다면 산에 가서라도 비둘기라도 잡아가지고 와서 제사장한테 드리는 것이 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면 된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이미 그 모든 걸 다 짊어지시고 자기 몸으로, 어린 양의 몸으로 우리 죄를 대속해서 단번에 하나님께 드리셨기 때문에 이후로는 우리 여러분과 나는, 예수 믿는 모두는 우리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예배로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은 그것이 바로 우리 주를 사함받는 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평강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성도가 자신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임에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되었음을 확신하고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아빠라고 부르는 관계, 하나님은 내 기뻐하는 자녀라고 우리가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 평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평강은 스스로 힘으로는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그 은혜와 사랑에 거했을 때 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주에서 자유함을 얻었고 나아가서는 그분이 주시는 의와 거룩함, 생명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삶이 될 때에 제 마음에 평강이 온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 있을 수 없어요. 우리 성경에는 많이 가진 자와 적게 가진 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많이 가진 자가 더 갖기 위해서 적게 가진 자 걸 뺏어서 대접해 준다고 성경은 얘기했습니다. 다윗은 그러한 나부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그 죽일놈이라고 막장 화내죠. 그러나 바로 다윗 당신이 왕인 당신이 그렇다고 하잖아요. 자기가 권세 모든 것을 다 가졌습니다. 그런데도 뭐가 부족해서 더 갖기를 원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입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면은 우리가 적게 가져도 행복하단 말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남에 주어도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어진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말에는 평안, 평강, 평화가 있습니다. 사전의 의미를 보니까요, 평안은 걱정이나 탈이 없는 무사히 잘 있는 것이 평안이랍니다. 평강도 걱정이나 탈이 없음을 말하고 평화는 평온하고 화목한 것이 평화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예수께서 평강을 우리에게 선포하셨느냐 하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선포했고 바로 우리에게 선포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두려움을 내려놓게 하기 위해서라고 그랬습니다. 근심과 걱정이 제자들에게 무지무지 많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죽는 거 대제사장 제표 갔을 때 혹시 어떻게 되나 따라갔다가 네가 그의 제자라고 하니 세 번이나 부인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뒤에 어떻게 됐어요? 그 뒤에 우리도 죽을까 봐서 모두가 방에 숨었단 말입니다. 어느 자는 엠마오로 예루살렘에서 피신해서 엠마오로 지금 가는 길이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나도 예수님 우리 선생님처럼 죽을 것이다. 지금까지 선생님이 잘 뛰어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고 열두 보좌에 우리를 앉혀줄 걸로 믿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 관원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걸 보니까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그래서 두렵고 떨림을 우리 막을 수 있는 길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죽음을 기뻐할 수 있는 것, 죽음을 알 수 있는 것. 그래서 성경은 죽음은 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잠시 잠을 자다가 주님이 오실 때 모두 들림을 받아서 하나님께 함께 보좌에 참여할 수 있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자에게는 마음의 평강이 있어지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고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세 번이나 말합니다. 내가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그분들에게 잡혀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리라. 그런데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 마태복음의 또 17장에 또 쭉 갑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이 그러한 두려움과 떨림이 있어 그랬는데 여러분과는 어떻습니까요? 2019년부터죠. 2019년부터 코비나 바이러스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두가 다 정지 상태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것이 계속되다 보니까 근원이 어디냐? 중국이다. 그러니까 중국이면 아시안들 아니냐? 그러니까 아시안들은 전부 다 여기 미국에서 정말 두렵고 떨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행여나 지하철을 타고 가면 지하철 안에서 또는 사업을 하면 사업하는 데 들어와서 총으로 막 애들한테 같은 데는 쏘아버렸죠. 그러니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입니까? 그런 과정을 지금 거쳤다고요. 그러면서 계속했는데 아 얼마 있으면 다른 병들은 뭐니 얼마 있으면 사라지더라 하는데 그때까지도 치료약이 나오지 않았잖아요. 2년도 채도 안 됐죠. 2000년도, 2001년도 안 됐죠. 2002년 지금까지도 더 불안하고 떨리는 가운데 있다고요.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는 어떠해야 됩니까? 우리는 어떠한 과정 가운데 있습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다고 하면은 우리는 떨림이 없어질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내가 죽는다. 아이고 끝이다. 이건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영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고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부활하게 되면 어떻다고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러한 삶으로 죽은 자는 죽은 가운데 부활해서 된다고 말하고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 분명히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확신하고 믿는다고 하면은 여러분이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현재 여러분이 그러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렵고 떨릴 수 없, 가질 수는 있지만은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소망이 끊어져서 혹시 자신도 죽진 않을까 이렇게 했지만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는 영적인 눈을 뜨게 해서 복음을 믿게 하기 위해서라고 그랬습니다. 두렵고 떨린 마음 때문에 평강을 주었지만은 이제는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어떤 일? 영적인 눈을 뜨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영안의 눈을 뜨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영안의 눈을 뜨게 하는 것입니까?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평강이 그들에게 필요했으니까 평강을 주신 거예요. 모든 것 그걸 물리쳤습니다. 오직 제자들의 마음에는 예수님뿐이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분이라고 이렇게 표현 다 알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하지요. 병든 자를 낫게도 하지요. 물 위에 걷기도 하지요. 폭풍을 잠잠케도 하죠. 이러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 우리의 구주가 우리의 선생님이셨는데 아니 그분이 아니 제사장들 아니 관원들한테 잡혀서 죽었단 말입니다. 그러니 어떤 마음이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정말 영생에 대한 소망이 없다고 하면은 우리는 떨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라고 우리에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지금 믿음의 생활하지만 더디 믿고 있다는 말입니다. 확신을 갖지 않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아픔이 있다든지 죽음의 병에 걸렸다든지 얼마나 떨리고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그런데 믿는 자들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지만은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을 말씀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밀어내서 내 앞에 있는 것이 큰 바위로 보이고 하나님 말씀은 저 멀리 뒤로 밀쳐져서 근심과 걱정 가운데서 매일 나날 보내고 있단 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정말 내가 진정 죽음이 내 앞에 있다 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얼마 전에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았습니다. 피검사 결과를 보니까 맥시멈이 염증 수치가 3,900인데 맥시멈이 9,400이 되었어요. 많이 넘으면은 항암 치료를 받아야 된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금까지는 적혈구, 백혈구가 일체 문제가 없었습니다. 제 정상 범위에서 아주 참 좋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가니까 백혈구가 2000이 올라갔어요. 2000. 그러니까 만까지인데 12000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올라가 12000 정도 이렇게 되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의사가 말합니다. 저에게 말합니다. 열이 납니까? 아니, 아니요. 어디 아픈 게 있습니까? 아픈 데 없습니다. 아, 그러면 됐어요. 어느 사람은 10만이 되어도 건강하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염증 수치가 올라가고 여러 가지 백혈병이라고 하는 거가 우리가 무서운 거잖아요. 암의 일종이니까. 그러지만 그건 그걸 생각하면 두렵고 떨리지만은 현재 상태가 하나님을 믿는 상태에 있는데 아니 죽으면 주님께 가고 살아서 더 오래 간다고 하면은 정말 감사한 거고요.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면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없어진다고 하는 걸 제 스스로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말합니다. 모세와 모든 선지자 글에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했다고 예수님이 설명했다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누가복음 24장 25절 27절에서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강을 선포하신 거예요.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이 두려움을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고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미 말씀을 통해서 구약에서도 그랬지만은 신약에서도 내가 죽을 거다 하는 것을 이미 예수님을 세 번이나 선포하셨다고요. 마태복음 16장이요, 17장이요, 그 다음에 20장에서 세 번이나 자기가 죽을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죽지만은 나는 부활할 것이다. 내가 부활하는 것이 하나님은 나를 부활시켜서 모든 사람 앞에 부활의 첫 열매로 보여주실 거라고 확신 있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는 제자들이 따라다녔지만 먹을 걸 주고 병을 고쳐주고 하니까는 그것이 좋아서 그것만 바라봤는데 몰랐는데 실제로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두렵고 떨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그가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기뻐했다고 제자들입니다. 오늘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미련하고 더디 믿는 자들에게 부활에 대한 확신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여러분과 내가 누릴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앞에 두렵고 떨림을 없애주기 위해서 영생에 대한 확신과 우리의 삶의 기준,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확실하게 해주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첫째, 주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주님의 주신 말씀은 주님의 말씀이고요. 그렇지만은 라고 해서 내 뜻을 내 생각을 항상 생각한다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심플하게 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심플하게 사세요. 단순하게 사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어린아이는 간단합니다. 더 이상 뭘 하지 않아요. 먹을 거 주면 좋아하고요. 울면은 필요한 거 채워주면 그걸로 족하다고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었다고요. 그걸로 만족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미련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제자들에게 확신 있게 말씀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게 해줄 거예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려줄 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뭘 줘요? 우리가 생각할 때 뭘 줘요? 라고 또 생각한다고요. 아니 주신다고 그러니까 뭘 어느 환경에 어느 순간에 나에게 필요한 걸 주시는 걸로 믿고 감사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것이 우리에게 간단하면 이사야 선지자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근심하고 걱정할 때 어땠습니까요? 분명히 말씀합니다.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이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면은 떨림이 없습니다. 죽어도 살고 사람이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주님이 말씀했는데 우리는 왜 떨고 힘들어 하느냐는 거예요. 물론 힘들고 아프고 힘들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한 분은 의사입니다. 그분은 몽골에 가서 학교도 했어요. 그런데 암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치료받으라고 하니까 치료받죠. 자기 의사입니다. 치료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아픔을 어떻게 견디려고 합니까? 아픔은 나에게 주는 십자가요. 내가 그걸 견뎌나가겠다고. 결국은 그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본을 보이고 돌아가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이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7절에 의해서 말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주님으로 모셨습니까? 그러면 만족한 거예요. 지금 바로 그분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분이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거나 근심할 필요 없단 말입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보았느니라. 예수를 본 자는 바로 하나님을 보았다고 지금 약속하고 있다고요. 바로 그 말씀이 제자에게 한 것은 곧 오늘 나에게 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걸 믿으면은 염려하거나 두렵고 떨리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또 14장 27절에 요한복음 평안을 너에게 끼치니 내가 주는 평안을 어떻습니까요? 세상에 주는 것보단 아니야 다르다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 그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다른다는 거죠. 그 평안을 어떻게 얻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주로 영접했을 때 내 주를 회개하고 그를 내가 구주로 받아들였을 때 나에게 성령을 주시면서 너는 구원 받았다고 인쳐줬다고 예배소 교회에게 1장 예배소서 1장 13절에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4절에 계속 가면서 보증해 준다는 거예요. 저희 집에 물 탱크 퓨리파이어하는 물 탱크가 있었습니다. 시어스에서 저희들이 샀는데 어느 날 물이 새더라고요. 근데 그 산 매뉴얼을 보니까 워런티가 있는데 2년이 남았어요. 그래서 연락을 자샤를 통해서 했습니다. 아 그랬더니 거기서 나와가지고 새 통으로 딱 와서 가려주고 재료비만 그냥 받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게 워런티라고요. 오늘 주님께서는 너는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지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러한 은혜를 주었다고 약속했는데 우리는 염려하고 떤다고 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은 그럴 거예요. 우리 송전두자 두고 봅시다. 당신이 아파서 죽으려고 할 때 어떻게 하는가 한번 봅시다. 한번 보세요. 제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시라고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건강하게 사셔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루어졌다고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손이 잡혀야지요. 뭔가 손이 잡혀야지 이루어진 건데 잡히는 게 없는데 뭐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는 분명히 이루어진 것입니다. 뭐가요? 아 주님께 간구했기 때문에 주님이 내 소원을 들어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루어주신 거거든요. 소원을 들어주신 것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단 말입니다. 내가 필요할 때 그 기도한 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났다고 하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도 감사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이 이번 기회는 아닌가 보다. 그래서 감사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3장에 보세요. 베드로 요한이 지금 성전의 기도 시간에 올라갑니다. 40년 동안 앉은 배가 손을 내밀면서 돈을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 해요? 제자들이 뭐가 있어요? 돈이 있어요? 돈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유다가 다 가지고 있는 건데 열두 제중에서 돈 좀 들어있는 건 다 유다가 그냥 관제하고 있는데 베드로 이 사람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데 돈 달라고 하니까 뭐라고 했어요? 나에게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있다. 그걸 받으라 하면서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40년 동안 안전병이가 일어났다고 그래요. 아니 도저히 난 이해가 안 돼요. 나면서부터 안전병인데 어떻게 일어나냐고 한다고요. 근데 이건 내 의미, 뜻이죠. 하나님은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베드로가 했습니까? 안 해요.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하신 거라고요. 그러므로 아무리 안전병이든지 뭐든지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일으켜주신 거라고요. 그대로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라고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 사도행전 3장 16절 그 이름을 믿음으로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를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같이 완전히 낫게 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고요. 바로 안전병이가 그랬다고요. 마가복음 11장 22절을 보세요. 저희가 이르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가라 하면은 간대요. 아니 어떻게 산이 바다에 가라 한다고 합니까? 그건 하나님이 해주시면 되니까 바다로 가라 우리는 이 명만 하면 돼요.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하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내가 부흥을 받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된다고요. 거짓말쟁이가 되었으면 내가 거짓말쟁이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거짓말쟁인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대로만 외쳐주면 되는 거예요. 되고 안 되고는 그 다음 문제예요. 아 뜻이 현재 옮길 뜻이 아니니까 안 옮겼다 이렇게 믿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이유를 다는 거예요. 이건 거짓말쟁이다. 내가 돈을 받고 했습니까? 뭘 받고 했습니까? 당신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한 건데 돈을 받으면 안 되지요. 기도하고 그러면 그다음에 이제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다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선물로 주시는 것이 성령 충만이라고 사도행전 2장 38절에 그랬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하니까 베드로가 회개하라.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으라. 그러면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것은 너희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하는 모든 자에게 다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그게 성령 충만 드는 거 받은 거거든요. 그러면 충만하는 건 어떤 거 해요? 열매를 맺어가야 충만되죠.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믿음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내가 충만되기를 원한다면은 이건 잘못된 거예요. 내가 잘못된 거지요. 내가 열심히 정말 전심으로 기도해야 돼요. 형제를 내 몸처럼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정말 모든 걸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된다고요. 그렇게 하고 난도도 안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불평을 해야 되지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온전히 하나님 말씀과 그리스도에 의해서 지배받고 있을 때에 성령 충만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지배로 완전히 내가 받고 있어야 돼요. 내 의지가 나타나면 충만 되지 않습니다. 내 의지가 완전히 내려놓아져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서 될 때에 하나님은 그때 충만케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간증하기를 가끔 그럽니다. 어떤 문제를 놓고 정말 기도했는데 안 줬는데 마지막에 그 문제가 넘어가고 정말 없어지려고 하는 그 순간에 누군가 나타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더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다고요. 그건 뭐예요? 내 믿음은 거기까지라고요. 그 다음에 다음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거라고요. 거기서 안 됐으면 주여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할 수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는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 내 안에 사신 것이래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하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라고 바울은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다른 말씀을 자꾸 잊어버리도요. 이런 말씀은 여러분 마음속에 담아두세요. 내가 사는 건 내가 산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셨을 때 그 안에는 성령이 함께 이곳에 계시는 거라고요. 내 안이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여기가 성령이 전이거든요. 그런데 내 뜻을 자꾸 나타내려고 하니까 성령은 잠을 주무시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건 그렇지만은 그거는 이렇지만 내 의지는 이건데요 이건데요 라고 하면은 성령은 역사할 수가 없다고, 열매가 맺을 수 없다고요. 바로 이러한 마음으로 사는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인데, 이처럼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한답니다. 서로 화답해. 화답한다는 것은 마음을 같이 하는 거거든요. 주 안에서 마음을 열어놓고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는 놀라운 사랑의 역사가 나타난다고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에 충만된 사람들이 날로 늘어날 듯 했으니까 4장에 보니까는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재물을 전부 다 내놓는 그러한 역사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내놓으면 어떻게 할 거냐? 요사이 이단들이 그걸 이용한다고요. 다 내놓으라요. 근데 다 내놓으면 그것을 자기가 가지니까 그 문제라고요. 그걸 함께 공유했다고요. 많이 가진 자나 적게는 가진 자나 함께 공유하게 되므로 풍성함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바로 그것이 성령 충만의 결과, 우리 삶의 역사라고요. 기쁨이 충만된 거예요. 평강이 항상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는 하나님께 감사뿐이라고요. 모두가 감사뿐인 것이에요. 서로에게 긍정적인 격려하라고 그랬습니다. 긍정적으로 격려하라. 긍정적으로 격려하는 주님께서 보내주신 의사소통 방법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사소통 방법. 어떻게? 분노가 아닌 애정을, 내가 분노났을 때 애정을 표현해 주라는 거지요. 거짓이 아닌 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분쟁이 아닌 자비를, 조소가 아닌 존경을 우리에게 나타내는 거예요. 비난이 아닌 조언을 해주고, 비방이 아닌 교정을 해주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가 하는 것이 긍정적인 거라는 거예요. 우리 긍정적인 삶을 사는데 참 편한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번 꼬여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 내 뜻을 나타내 보려고 하는 거거든. 항상 나는 내는 죽어지고 저 사람이 나타내지는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밝고 긍정적으로 관점에 보도록 노력을 하라는 겁니다. 밝고 긍정적인 관점에서 보도록 노력을 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는 무척 많은 부분이 우리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사물에 바라보거나 다른 사람에 대할 때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그 사람과 대하면은 그 사람이 좋은 말을 해도 자꾸 오해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내 관점을 어디에다 두느냐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최선을 다하고 그 후에 행복해지는 것을 선택한다면 평안과 만족함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소통을 한 번을, 부정적인 말을 한 번 할 때요, 최소 다섯 번의 긍정적인 그러한 말을 한다는 거예요. 소통을 잘하는 사람. 부정적인 걸 한마디 하면은 다섯 마디의 긍정적인 것이 나온다는 것이 소통을 잘하는 사람들의 역사라고 합니다. 예배소에서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 악은 모양이라도 우리는 나타내지 말라고 하나님의 뜻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 24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본이 되랍니다. 자, 이게 어렵지요. 믿는 자에게 본이 되는 것이 쉬운 게 아니지요. 대단히 어렵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첫째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여기는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니 내 사업에 내 일에 방해가 되는데 소모되는데 그거 이유란 말입니다.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을 살게 되면은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항상 풍성함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그 마음이 깨끗하기 때문이에요. 마음에 속이는 마음이 있으면은 가증한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거든요. 긍정적인 의사소통자가 되는 비결을 몇 가지 여기에 적어놨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적극적으로 경청하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경청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주의를 기울이는 거예요. 말하는 사람에게 완전히 집중하는 거예요. 말하는데 자기 하는 거예요. 전화기 내놓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소통하는 사람의 자세는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말하면 그 사람의 눈을 쳐다봐야 돼요. 뭐 눈 쳐다보면 최면 걸리니까 눈 위를 쳐다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자네 쳐다봐야 돼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눈 쳐다보는 건 이런 허리 하면서 뭐라고 했거든요. 노인 양반들이 건방지다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거든요. 마음과 마음을 소통해서 관심을 가져 주의를 기울여주는 게 세 번째는 서로 장점을 찾아보는 거예요. 장점을 찾아보는 거예요.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방어적인 태도를 피하는 거예요. 방어적인 거. 내가 이런 말하면 저 사람이 또 이럴 텐데 라고 하는 거. 관계없어요. 내가 한마디 해서 그 사람이 기분 나쁘더라도 한마디 해보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야 너 그건 기분 나쁜 소리야. 그래? 그리고 내가 긍정을 하고 그걸 제하는 마음에 드는 것에 의사소통의 길이 돼요. 진심을 담아서 격려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부족한 것이 잘 뛰는 걸 보면은 칭찬하는 것이 없답니다. 칭찬하는 법이 정말 극히 적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많이 키우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서로 다름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부부와 남자와 여자 모든 관계도 마찬가지요. 화성에서 온 사람, 금성에서 온 사람들이 서로 합쳐서 지구에서 결혼했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예, 그 사람이 얘기를 합디다마는 서로 다름을 인정해야 되는 거거든요. 다른 걸 인정해서 이 다른 거 내가 받아들이고 내 것을 주고 서로서 그것을 서로 이야기하면 그게 대화라고요. 대화 가운데서 이루어져 나가는 것이 정말 그 노력하는 거거든요. 노력하라. 이것이 긍정적인 의사소통의 기본이라고 이렇게 갑니다. 오늘 여기에서 저는 주 안에서 영생을 확신히 갖고 삽시다. 다른 거 없습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응답을 받은 우리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언젠가 주님이 오시는 것 때 다 들림을 받아서 템플교회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라고 서로 인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주님이 부활 첫 열매가 되신 것을 믿고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걸로 소망을 하는 거예요. 약속했으니까 되는 걸 분명하거든요. 그래 소망하고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 없이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 일이 너무 바빠서 하늘나라 가는 걸 준비를 못한다고 하면 그건 게으른 거거든요. 죽음 후에 영생이 있음을 마음에 새기고 확신을 갖고 신앙생활에 합시다. 영생이 있다는 것을 해야 돼요. 어느 장로님이 지금 병에 걸려서 죽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권사님들이 와서 교회에서 와서 그 장로님한테 기도 하나님을 찾으세요, 장로님. 하나님께 간구하세요, 하나님께. 그랬더니 마지막에 죽을 때, 엄마, 나 죽어. 엄마, 나 죽어. 아무리 장로건, 목사건, 뭐든 관계없어요. 정말 죽을 때 보면 그 사람이 지금까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알 수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무식 중에 내 입으로 나오는 건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우리가 된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기뻐하실 거예요. 그 놀라운 역사가 매일 매순간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시고 내려오신 우리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세상에서 두렵고 떨림을 해소할 수 있는 영생의 길까지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것을 단단히 붙잡고 아직도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격려하고 인도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군병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하십시다.